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신명기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의 그 경고가 신명기 4장에도 있었고 13장에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가장 단호한 처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죽이라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은 심판에 관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그 죽음에 처하는 죄도 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행위라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개인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집단인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회, 무슨 문화, 모든 것이 그 이방 모든 족속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주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고 그런 그 어떤 수준과 내용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은 이제 와서는 가장 어디에서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각자가 와서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합심하고 함께 일하는 그 공동체로서의 책임 있는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잘못들, 예를 들면 너무 뺀질거리는 거, 혼자는 옳지만 옆 사람과 같이 못 가는 거, 이런 건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죄는 무슨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 일반 규칙에 의한 죄가 아니라 함께 가는 문제에 있어서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가 짧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다리가 긴 죄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짝짝이면 작은 눈이 잘못된 겁니까? 큰 눈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 얘기예요. 같이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죠. 뭐만 돼 있냐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은 잘해요. 사업,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하는 일들은 잘하는데 하나의 공동체가 거룩과 사랑과 돌봄과 용서와 기다림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쉬운데,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세상적 차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자꾸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앞세우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게 잘난 게 아니고 함께 거룩을 유지하고 함께 겸손과 양보와 권면과 자비와 긍휼을 시행하여 함께 가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어떤 어린이들이 워싱턴 구경을 가게 됐는데요. 북부에 사는 어떤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뭐 여기도 보고 백악관도 구경하고 뭐 여러 군데 구경하던 중에 어느 기념관을 구경을 하러 가게 됐는데 뜻밖에도 그 기념관은 조금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흑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기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솔했던 선생님이 그 전날 그 흑인애가 한 학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흑인애를 하나 이제 저녁에 잡아놓고 내일 너는 거길 갈 수 없단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애를 안고 울었대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애가 그 처음 그 자기네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흑백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흑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는 사회적인 그 어떤 제안을 받는다는 일에 너무 쇼크를 받아서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밤새 어쩔 줄을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 보니까 같이 왔던 아이들이 전부 우리도 안 간다, 우리도 안 간다 그 전체가 동조해서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엔 보이지 않는 사실은 괄세가 많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엔 보이지 않는 괄세가 많아요. 그 뭐 가문을 갖고 괄세를 하기도 하고 무슨 생긴 거 갖고 괄세를 하기도 하고 뭐 괄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괄세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어디서 생겼느냐 할 때 어렸을 때 자기가 그 기념관을 갈 수 없었을 때 동료 학우들이 유치원생쯤 됐을 때 기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기억입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자기 편을 들어준 것이 언제나 힘이 돼서 누가 뭐래든지 간에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인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매몰차거나 한을 품지 않는 사람으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살게 했다.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소원하는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위로와 우리의 편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교회는 그 가정을 깨고 그 교회를 깨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는 건 뭐죠? 서로 간의 신뢰죠.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것. 부부 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뭐든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그래서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라는 그 전 인격의 결합을 그 깨는 것이죠. 그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깨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냥 그다음부터는 왼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참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모든 우리의 소원과 자랑과 주인과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그로부터는만 생명과 진리와 내용과 목표와 원칙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교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해나 자기 증명을 위하여 모인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단호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자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조직 혹은 그 단체의 힘으로 처벌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얘기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이런 처벌 문제에 있어서는 그 처벌이 개인의 원한을 갚는 복수가 되거나 상대방을 제거하여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차원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사실해보라, 두세 증인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13장에 가보시면, 같은 신명기 13장 13절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서 너의 열죄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효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무슨 경고가 있나 보세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물을 탈취하게 해요. 상대방을 범법자로 몰아서. 이 중세시대에 늘 있었던 거죠. 그죠? 종교재판에 걸어서 상대방을 죽여 그 물건을 탈취하는 것. 아합이 그 이웃집 포도원을 빼앗은 방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 써먹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고 죄는 별하별 탈을 다 쓰고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누가 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사기를 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사기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목사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사기꾼이 목사를 하는 거죠. 사기꾼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대통령 아들도 되고, 대통령 아버지도 되고, 대통령 친구도 되고, 대통령 이웃집 사람도 되고, 그죠? 목사도 되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메시아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꾼이 못할 건 뭐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공동체를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쓰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쓰는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그 일종의 비난과 또는 어떤 때는 상당한 그 분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성도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뭐냐면 자기가 이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데 대한 분노지 실제로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확 망해야 돼 이거지.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나라도 일찍 와서 빵긋빵긋 웃자 이러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써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약점을 발견하고도 그걸 메꾸세요. 언제나 얘기하죠. 네덜란드 소년 뚫어진 뚝에 팔 받고 죽은 소년이 되시라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봐. 그렇다 그래요. 거봐. 그래서요, 거봐. 거봐나? 안 봐나? 다 같이 휩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느냐 하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책임 이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책임이 있다는 걸 배운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하여?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서.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뜻은 correction이라는 교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틀린 걸 옳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restoration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치유한답니다.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러진 팔을 부목을 대고 목에다 건 것 같은 것이다 이거죠.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수고하는 게 어디라고요? 목이라 그랬죠. 왜요? 돌을 이고 다니니까. 이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 목에다 부러진 팔을 석고를 해서 부목을 대고 석고를 해서 목에 갖다 걸어도 몸이 전체적으로 불평을 안 하죠. 왜요? 그래갖고 이 팔이 나야지 부러진 팔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팔은 팔 하나만의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몸의 일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팔이 혼자였다면 부러졌을 때 끝이죠. 그러나 이 전 몸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한 사람의 잘못됨이나 범죄함이 그대로 끝장이 나지 않고 치유되고 위로받고 권면받고 하는 유익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심판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이 명령의 사실상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듯이 기침을 하면 그 병원에 가보듯이 배가 뜨끔거리면 병원을 가보듯이 그게 어느 것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몸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에베소서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어떤 그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그림이 축대를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이 규격화된 벽돌이 나와서 뭐 쌓는 게 뭐 별 신통하지 않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축대를 쌓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하나의 모양을 옆에 있는 돌과 맞춰서 약간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한쪽이 삐죽하면 한쪽은 조금 양보를 해야죠. 서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축대를 이루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몸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다리만 튼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폐기능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함께라는 걸 잊지 말자 말이죠. 그렇게 해서만 나타나는 게 뭐죠? 그 대표적인 예로 가정에 관한 성경의 교훈인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부부됨에 대한 정의를 보십시오. 부부란 뭐냐?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과 개인이 갖는 신앙의 어떤 직분에서 가정이라는 직분으로 높이 부름받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됨으로써 비로소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남편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을 직분으로 가지게 되고 아내가 됨으로써 그의 사랑을 받은 교회의 상징을 직분으로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부부로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한 개인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실한 신앙을 더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했는가를 나타내는 기쁨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는 남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그 몸을 주신 것 같은 책임 있는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됨으로써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혼을 해보면 그 모두가 다 결혼의 조건을 뭘 내세우느냐 하면 다 예전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다 그 젊은 남녀들이 첫 번째 조건이 이해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해심 많은 사람. 말은 멋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해도 지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서로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왼수들이. 그럼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을 곧다우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면 둘이 얽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둘이 함께 해야 돼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 편을 드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편하게 독재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거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에베소서 5장식으로 해봅시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해 하시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는 남편이죠. 남편 좋자고 아내를 부려먹는 남편 아니죠. 이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깨지는 것 같이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지위를 떨구는 것이요. 이 복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보지 않으면, 가정을 꾸려보지 않으면 신앙은 사실은 고급한 경지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 노릇도 마찬가지죠. 누가 여자를 길들이겠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아담도 하와를 길들이질 못했죠. 이 모든 불행이 여자로부터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요, 성경적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죄가 있다면 그 여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죄를 구별해서 물어야 돼요. 공평하게 하자면.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래서 자식을 가지면 여자들은 변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서는 일어나요. 뭐 우리 집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들이 다 불만이죠.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럼 여자들의 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당신은 남의 자식이잖아. 자기 자식만 챙겨요. 그럼 하여튼 우리는 가정을 꾸림으로써 거기서 권위와 복종과 사랑과 신뢰를 비로소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배역이 없으니까. 권위의 대상, 순종의 대상,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라는 것은 그 단체가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거룩을 꽃피우고 진리를 열매 맺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여러 번 벌을 주셔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개인 개인으로는 의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때 그들이라고 그 운명을 모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묻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차원에서 눈을 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하고 사는 것도 웃는 날보다 성질내는 날이 더 많은데 남끼리 모인 교회에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뭐 꼭 입맛에 맞는 게 다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훈련장인 것입니다. 공부가 맛있어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철이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 공부는 잘해야겠죠. 애들은 젓가락질이라도 제대로 시키고 애들을 가기 싫어도 이빨 교정시켜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하여 유일한 훈련의 장소와 과정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힘을 모아 만들지 않으면 그 학교의 수준만큼 그 학생들이 되는 것 같이 그 교회의 수준만큼 그 교인들의 신앙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 행태를 물어봐야 됩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감격하고 돌아가면 다가 아닙니다. 영화 보고 돌아가는 것 같으죠.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울었든 어떻게 웃었든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분노했든 그렇게 하나의 감상으로 남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현장으로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지키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혜택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좀 더 하나님의 이 경고에 대하여 여러분 각성하시고 또 예민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따로따로 하나씩 이 각계격파되는 것 같이 힘없이 세상에서 표류하는 현실에 대하여 그러면 심각하게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을 놓치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요즘 교회들은 목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많이 모이고 큰일해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교회 그건 다 나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증명이요? 자기 잘났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 말고 실제로 거기 참여한 교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를 만들어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치가도 개판이고 목사들도 많이 개판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교인들이 우매해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거지같이 굴면 안 나가야 되는데 거기 나가는 거지같은 성도가 많아서 너무 교회가 고쳐지질 않고 정치가가 거지같으면 안 뽑아줘야 되는데 그 정치가가 뭐 어떻게 사돈의 팔춘에 옆집에 사는 바람에 혜택받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별 거지같은 놈들을 뽑아주는 바람에 한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를 대통령 뽑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요새 부쪽 부추기는 사람이 많아서 설교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허기야 뭐 여태껏 나온 사람들보다 제가 낫겠지요만은 저는 이 직분이 훨씬 중요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책임과 권리를 빼앗기지 마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은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우리 개인의 주머니엔 다 넣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잡고 팔을 벌리고 둥글게 원을 그려도 주께서 주신 것을 다 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무한한 사랑, 끝없는 복에 대하여 우리 제대로 영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사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소원과 열심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순종과 충성을 약속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